1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받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가족인 이웃들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혈연관계로 또 혼인관계로 맺어지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서 만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또 하나의 가족인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알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혈연과 결혼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외에 이 가정의 달을 맞아 또 하나의 가족인 이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하면 한국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키고 있죠.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거의 열흘간 광주에서 시민군이 일어나 그때 그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그 군사 독재 정권과 맞서서 이렇게 항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수천의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지요. 그것이 나중에 역사의 또 심판과 또 정의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을 위한 민주화의 큰 정점을 찍은 일이었다 해서 그 일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또 훈장할 것은 훈장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하면서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일을 갖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이미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이 항쟁을 할 때 독재 정권을 상대로 이렇게 데모, 소위 데모라고 그러죠. 데모를 하고 항쟁을 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그 기념식 가운데에 정부 여당이 뺐어요. 이것을 가지고 야당과 그 피해자 가족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아주 발끈 화가 났습니다. 왜 그 노래를 빼냐? 그 노래야말로 애국과 더불어 이 기념식에 아주 중요한 순서인데 왜 뺐느냐 하면서 그 기념식에 야당 의원들이 하나도 가지 않고 그냥 여당, 정부와 여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것은 정부가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면서 이제 걸기대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더불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규탄대회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한국이 어제 굉장히 원망과 비판과 시비로 얼룩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원망과 비판과 조롱이 들끓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그 베트남에서는 중국이 그 베트남 앞에 있는 그 한가운데 바다에다가 석유를 시추하는 시설물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왜 남해 앞바다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또 만드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베트남 안에 있는 중국 공장이란 공장은 다 불태우고 부실 듯이 아주 민중봉기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한 80여 개 곳이 같이 손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태국은 태국대로 결국 총리가 쫓겨나고요. 또 이집트 마찬가지고요. 터키는 또 광산이 폭발하면서 정부가 그것을 늦장 대응했다고 해서 수백 명의 또 광부들이 죽으면서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터키가.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산이 반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천 명이 그냥 산 진흙더미에 몰살이 돼버렸어요. 그냥 뒤덮여버린 거예요. 3, 4천 명이 있는 마을을. 근데 정부가 우리 못하겠다고 기법하는 바람에 또 막 들끓고 일어나고 정부를 규탄하고 늦장 대응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여러분 뭐 여러 가지의 또 문제로 인해서 또 들끓고 있지요. 예. 화폐를 더 찍어내냐 말하냐, 채권을 더 찍어내냐 마냐, 뭘 어떻게 한다 이런다. 옥신각신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원망과 비판과 미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저 유럽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조그만 문제에서부터 자꾸만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전쟁을 하고 나면요, 이 피를 본 사람의 이 세포는요, 정신의 세계는요, 또 피를 보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뭐가 일어났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겨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각지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테러라는 이름으로, 내전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한국 전쟁만 해도 500만 명이 죽었죠. 이렇게 뭔가 따져야 될 거 따져야 되고, 미워할 거 미워해야 되고,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되고, 정죄할 거 정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물론 따져야 될 거 따져야죠. 잘못했던 걸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만사가 돼버리면, 그것이 모든 것의 만사가 돼버리면 결국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인류의 재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분들을 치유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비판과 원망과 정죄로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는 분들이 오늘 박원희 선생님 기도해 주셨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치유받고 책임지고 회복될 수 있겠느냐, 발전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 원로 목사님 연합회 소속의 200여 명의 원로 목사님들이 회초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왜 기도회면 기도회지 회초리 기도회냐. 그 원로 목사님들께서는 한 교회들을 담임하시다가, 수십 년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계속 모임을 이제 가지시는데, 원로 목사 연합회에서 이런 자성어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목회할 때에 우리의 교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사건 같은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고 만 거다. 사회 여러 가지 부조리 일들 가운데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안 낀 일이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다 해서 이 200여 명의 원로 목사님들 70, 80, 90, 심지어 거기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아주 대단한 정신적인 지주죠. 104세가 되신 분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회초리를 들고 자신들의 종아리를 스스로 때립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하고 자신들의 종아리를 치시면서 70, 80, 심지어 100세가 넘은 목사님들까지 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탓입니다. 내가 교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탓입니다라고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뉴스로 접하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잘못만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능사로 만사로 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보다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각자 돌아보아서 더 좋은 회복의 길을 가자고 하는 그런 몸소 실천하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남의 잘못만 보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이때 무엇보다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왜 내 네 눈 속에 들어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만 봤다 하면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 큰 이런 기둥이 들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남의 자잘한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왜 네가 버리고 있는 큰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군가를 고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우리가 그러기보다는 더 빠른 회복의 길은 오늘 기도해 주신 참 가마 있는 기도입니다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뻗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하기 어려운 이웃들 원망하며 미워할 수 있는 이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때에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웃인 또 하나의 가족인 이웃을 사랑하며 이 사회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반성과 회개하며 사랑을 하는 그것을 통해 이 사회가 회복하고 또 하나의 가정인 이웃들과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또 하나의 신앙 선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앞서 원로 목사님들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분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네. 그분은 1932년생으로 또 한국 그 일본이 조선을 다스릴 때에 목사된 자로서 우상의 절하는 민족을 볼 수가 없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다 5년이나 옥고를 치르시고 또 나오셔서 또 이 나환자들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얼굴과 손과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나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에 성산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입으로 그분들의 피고름을 뽑아 짜내서 돌보시는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때 남로당에 속해 있는 군인 장교들이 자기 소속 군인들 수천 명 한 여단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여수 순천 일대를 일시적으로 1948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장악하고 인민재판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부자인 사람들 자기 눈에 자기들이 평상시에 볼 때에 반동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애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성 송동익이라고 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남로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 청년당원들에게 두들겨 맞고 결국 총살당해 죽습니다. 그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같은 반, 큰 아들과 같은 반 친구였는데요. 평상시 공산당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나쁘게 여겨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것이죠. 전도하는 그 아들들의 입술을 개머리판으로 진 이기고 이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또 때리고 결국 총살해서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군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풀어내가지고 그를 감화시키고 회개케 해서 양아들로 삼잖아요. 큰아들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안재선인데요. 나중에 손재선이라고 개명을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해서 그분을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의 대명사로 일컫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목사지만 아무리 믿는 자라 하지만 어떻게 발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고름을 그것도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랑을 보고 사랑의 원자탄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이 한국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미움과 정죄와 비판으로 얼룩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반대로만 흘러가는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인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다가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열람을 하다가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된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똑같은 공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 그분은 우리하고 워낙에 별개의 분, 워낙에 사랑이 많으시고 워낙에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나 환자의 피고름을 빨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또 다른 고백이 적혀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중후반 정도 되어서 그 여수 애양원 곧 나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자원해서 부임을 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래요. 그 나환자들을 보는 순간 자기의 몸은 돌처럼 굳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역질이 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항생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슨 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겠습니까? 일제가 모든 좋은 것은 다 빼가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중세사회나 다름없습니다. 일그러지고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절절 흐르는 그 나환자들의 모습은 아마도 여러분 좀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갑자기 살아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모습과 죄송하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별 치료를 받는 게 없으니까. 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요 문둥병 환자들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갖고요 산속에 숨어 살고 말이죠. 마을에 나타났다면 애들이 와 간 빼먹는다 그래갖고 막 도망가고 이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어요.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이런 감동적인 목회를 하려고 갔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어떤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딱 구역질이 났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생각해보세요. 손다리 다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눈인지 콘지 얼굴은 완전히 묵사발이 되어지고 있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손과 발과 다리 하나가 참 이렇게 완전히 문드러져 썩어가고 있고 냄새는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회한이 들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을 따라 이들을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입술로만 사랑했구나. 아, 사랑하는 척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스치고 그냥 지나갔구나. 내가 저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저분들이 못났고 저분들이 병에 걸렸고 저분들이 냄새가 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악.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높이길 원하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고치고 그분들의 위생시설을 고치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환경을 고치기보다는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문둥병을 고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구나. 내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 안에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속에 와 있는 악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대할 만한 용기가 생기고 나아가 정말 그 발바닥에 고름이, 피고름이 흐르고 그것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를 보았을 때에 입을 갖다 대고 쭉쭉 빨아내어서 그분의 다리를 고친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으로 옮겨져 오늘날 우리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것인데 막상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내는 거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 집에 가서는 그분은 하염없이 구토를 했다는 것이에요.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느니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내일 또 저 무시무시한 나 환자들을 나의 성도들로 만나야 하는데 내가 저들을 대할 용기가 없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러기를 수년을 버틴 끝에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 고백이냐면 당시에 나환자가 아닌 분들은 법에 의해서 그 나환자촌에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사는 것은 바깥에 건강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어서 같이 살 수는 없었대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진심으로 그런 고백이 나왔답니다. 나도 나병에 걸려서 나도 문둥병에 걸려서 24시간 동안 평생 저들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저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 때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때로 눈물을 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웃들을 정말 품고 사랑할 것 같은데 막상 대하면 뜻밖의 이웃을 대하면 정말 소위 말해서 끔찍한 이웃을 한번 대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말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진 않던데 근데 하나님이 양심을 콕 칩니다. 왜 그 사람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아주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나를 때리는 자를,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까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귓가에 울리기 시작하면서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처절한 섬김과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도 그렇게 인내해 나가고 그렇게 극복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환자와 같이 대하기 어렵고 돌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사람,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 말도 섞기 싫은 사람, 인생의 냄새가 나는 사람, 정말 안 씻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정제가 저절로 올라오는 사람, 나림은 날마다 그 사람을 미워서 어쩔 줄 몰라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버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우리 속에 악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를 잘 건너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수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심지어 탄원운동을 벌여서 그를 살려내고 양아들로 맡게 되죠. 이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한댔죠. 근데 나중에 친구 목사님한테 고백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막상 양아들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받아들여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큰아들이 되어서 자기와 겸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 한국은 그렇잖아요. 큰아들과 아버지가 겸상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저기 부엌 옆에서 밥 먹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밥을 넣으면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앞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돌 같다랍니다. 돌 같아서 넘어가질 않더랍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개머리판으로 입을 짓니고 전도하는 입을 짓니고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십 발을 쏴서 죽인 그가 물론 눈물 콧물 흘리며 참회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양아들로 들어와서 효를 다하지만 그 미움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는 밥이 아니라 돌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먹지를 못했다는 것이 누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웬만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이 위인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뭐 때로는 남편도 원수, 와이프도 원수라고는 하는데 자식이 원수야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거는 그냥 애교 섞인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밥이 넘어갔겠어요 그 앞에. 일부러 그랬던 사람인데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같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아들로 삼고 그를 신학교 입학시켜서 전도사까지 세우고 그 아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기까지 3대가 목회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모두가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외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분하고 기절할 것 같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을 때야. 친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던 친구 목사님이 우리가 일제 때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하나님 허락지 않아서 순교를 못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순교를 당한 거 아니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물론 위로하자고 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정신이 폭증나면서 힘이 솟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두 아들들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그런데 이 살인자마저도 여기서 죽게 되면 우리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다. 얘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 아들들의 삶이 죽음이 의미가 있다.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계엄군 사령관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와중 속에 그분의 심정을 들은 그 살인자 안재선이 감옥 안에서 토개자복하고 회개하여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일대가 정말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정도로 큰 은혜를 끼쳤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족들조차 반대했다는 것이에요. 저런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우리 큰오빠와 둘째 오빠를 죽게 하는 저 사람은 죽게 해도 맞다라고 했을 때 아니 감옥에서 풀려나더라도 한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큰 소리를 내어 그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우리가 미워하느냐? 누가 용서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우리가 미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몇몇 사람을 위하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만민을 위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착한 사람, 잘난 사람만을 위하여 몇몇 분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통회 자복하며 회개한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곧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무슨 말도 달지 못하고 식구로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그런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설득하고 호통을 치셔서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손양원 목사님이 전 공산당에 의해서 숨겨진 게 만 48세 그리고 그의 양아들로 들었던 안재선 씨가 사망하신 것도 만 48세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나이대에 좀 가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한 그런 모습의 흔적이 뭐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마저 담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재선 씨의 삶이 이후에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전도사에서 목회를 잘하면 살인자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다가 결국에는 은둔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아들만큼은 신학교에 보내서 그가 오늘날 한국에 참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성장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말이 쉽지. 하나님 말씀은 옳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한에 묻히는지 남들한테는 원수가 아니어도 나한테는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둘러댔는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가 너무 미워서 밥이 돌처럼 느껴질 때에 그것을 대 우리 아들들의 죽음을 헛되지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어찌 미워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곧 복을 빌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20절에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놓여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있어요. 19절에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해하여 내가 정말 오해하여 잘못된 미움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원수로 여기는 자나 그 모든 이들을 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말로만 축복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리면 뭐해라? 먹여라. 목마르면 뭐해라? 마시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때로 이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하려면 정말 목구멍에 돌이 넘어온 것 같이 너무나 껄끄럽고 힘든 상황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신앙의 성공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버텨내다 보면 결국에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일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면 특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는 바로 오늘 해야 됩니다.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본문에 보세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중에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나중에요.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내가 믿음이 생기면, 뭐 하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말씀이 이기실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소망 중에 오늘도 버티는 겁니다. 용서하려 하고, 용납하려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나가 축복하려고 하고, 이렇게 버티고 인내하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 중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조선에 선교를 온 루지 캐드릭이라는 여성교사가 있었어요. 24살 먹어 조선 땅에 왔는데 너무나 더럽고 핍박이 심한 당시에 여성교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 결국 조선인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편지하기를, 우리 뒤뜰에 꽃이 피었다지요, 너무너무 가서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나는 이 조선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게 목숨이 천 개가 있다고 해도 다 이분들을 위해 나는 내놓을 거예요 라고 편지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0여 년 동안 한국 곧 조선 땅을 지나간 선교사가 무려 4천명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너무 무지몽매하고 술과 노름으로 찌들어 있고 죄가 만연한,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깔보고 그랬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에 무너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회개하여 결국 조선인들과 한국인들을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참 대단히 발전하며 부흥한 교회가 있는 한국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미움의 치를 떨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됩니다. 사회가 미움과 원망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은 우리가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콜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우리의 선심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듯이, 집사로 부르심을 받듯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이 은혜의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위대한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큼 우리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미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더럽다고 여겨지십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혹시라도 직접 원수를 갚으려는 유혹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섬기고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선한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대하기 힘든 마치 고름을 흘리는 나환자같이 정말 대하기 힘든 이웃이나 우리에게 처절한 악을 행한 악한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 복을 비는 사명을 받았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제3제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만연되고 있는 사회 속의 미움과 원망 그리고 비판, 이것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하는 일을 동시에 해서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치유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요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혹여라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말을 하느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를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무진장 힘을 다해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로부터 일어나 사회가 고쳐지고 정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원망과 비판과 정죄 때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같으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원로 목사님들의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를 바라봅니다. 손양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삶의 태도를 이로써 고쳐
로마서 12장 2절 알아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도련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셔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